예레미야서 51장 1절로 2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과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미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일껏 제국으로 강성해졌는데 왜 그 강성함을 지키지 못하고 또 파멸되고 말까요? 사실은 힘으로 장악한 것들을 힘으로 지키는 것은 늘 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힘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대단한 성취 욕구를 맛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힘이 작용한 흔적들은 결국 깊은 상처들을 남기게 되고 어쩌면 거기에 복수의 씨앗들, 원한의 씨앗들, 깊은 상처들을 남김으로써 그것은 다시 한번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만해서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할 만한 일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데 누가 동원이 되었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의로워서 동원됐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은 더 불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불의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의 불의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불의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벌거벗겨서 못에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구원의 놀라운 통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 전 과정, 역사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의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의가 더욱더 불의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큰 불의에 희생된 작은 불의가 오히려 의로운 피해자인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얘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회복되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 바벨론 파멸,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읽어가면서 힘들다, 언제 끝이 오나, 이걸 기다릴 일이라는 이 불의한 세력들이, 도저히 당대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력,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무너진다면 누가 믿겠어요? 중국이 무너질 거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초강대국인데. 그러나 대영제국이 무너졌듯이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제국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는 못 배울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가 인간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이 힘든 부분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요, 신앙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큰 비중이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사느냐는 것이죠. 51장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가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치는 것을 마치 키질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어릴 때 저는 그거 한번 해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잘 안 주죠. 왜냐하면 키질하다가 알갱이를 다 떨어뜨리고 나중에 보면 쭉쟁이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걸 잘 키질을 하면은 쭉쟁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의로운 자들은 우리가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날려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진멸시키라, 전멸시키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구약을 읽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구약은 그냥 다 덮어버리잖아요. 전멸,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이 악을 징벌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대체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냐? 왜 구약은 그렇게 끔찍하냐? 신약과 구약은 전혀 다른 책이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보이는 악 뒤에 있는 더 큰 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작은 악과 타협한단 말이에요. 마약 한번 하는 게 뭐 어때요? 경험 삼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고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그 뭐 이 뭐 설탕가루 같은 그 가루에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한번 됐다가는 그냥 인생 전체가 파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룰 때 엄하게 다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구약 정신 전체가 그런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건드리지 마라. 그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막 그 해골 바가지 그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절대로 돈 터치, 손대지 말아라. 그 악을 진멸할 때는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계속 읽어드릴까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말을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악을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그냥 아이들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까? 뭐 방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인간을 뭐 바이러스 취급합니까? 아니요. 악은 그렇단 말이에요. 악은 그렇게 끔찍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런 악, 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형상, 죄의 모습에 너무나 관대한 척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야 친숙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죄가 끔찍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손 안 댑니다. 몰라서 손을 대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떠냐?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호라비 신세가 별로 안 좋죠. 옛날에 과부는 삶은 뭐 3년이면 기름이 3마리인가 뭐 호라비 3년이면 이가 3마리라 하는 얘기 있었는데 호라비 이게 모습이 안 돼. 그렇지만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완전히 내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더 큰 잘못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피해자로 만들어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의인이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악에게 짓밟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래도 얘들은 내가 버린 호라비는 아니다 라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그럼 어떤 나라냐?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인데 모르고 자기들이 이게 정신 나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손에 든 금잔에 그냥 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온 민족들에게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시게 했기 때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는 단어가 이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할렐루야와 어원이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랄이. 미쳤다는 거예요.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쳤다. 이게 여러분 대개 보면 속성이 비슷한 겁니다. 희한한 뜻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하면 찬양할 것이요. 술에 취하면 미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쪽에 취할 거냐? 그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하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잔을 쥔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쪽에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런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라 해도 낫지 아니한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미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그만하고 바벨론에 그만 있으라. 그런데도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가서 극소수만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미 터잡고 사는데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왜 갑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너무 먹고 살만하는 걸 경계하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 먹고 살만하면 여기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지 천국에 왜 갑니까? 여기 뭐 이것도 하나 사고 썸머하우스도 하나 사고 뭐 별장도 하나 사고 여기서 살지 왜 천국을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땅에 돌아가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선포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자, 11절 12절이에요. 시작.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악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쓰이는 줄 모르고 쓰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단호한 의지로 악을 행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이 필요악이어서 그냥 쓰고 있을 뿐이에요.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야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야 이 바벨론이 지금 말이죠. 얼마나 이렇게 재물이 많아졌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약탈을 해가지고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제국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합니까? 결국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이 양차대전의 빌미가 되지 않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도의 군사력 내지는 힘이지만 강대한 힘이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어떨까요? 그 힘을 통해서 빼앗아오는 무수한 재물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재물을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 있는 것이죠. 말은 정경분리죠.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고 정경분리, 정치와 경제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법은 없어요. 어떤 정권이 경제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결국 뭐 권력이란 그야말로 국가 재정을 움직이는 힘이죠. 뭐 권력 잡은 사람이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돈을 여기 쓰고 싶으면 여기 쓰는 거, 저기 쓰고 싶으면 저기 쓰는 거. 그런데 그렇게 그 제국들이 끌어모은 수많은 재물들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렇게 끌어모은 재물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영제국의 대영박물관이 대영제국이 쇠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이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어디 이집트에서 뺏어오고 온 열방에서 뺏어온 것들을 박물관에 쌓아놓는다고 국력이 망하는 날에 그게 지켜주냐는 말이에요.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대니까 가지고 감상은 하겠죠. 일본도 얼마나 많은 걸 갖다 끌어놨는지 몰라요. 민간인들 자기들 사사로운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들 보면 한국의 보물들도 있고 국보급도 있고 각국의 그런 것들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재물들을 정말 침탈해가지만 그러나 그게 지켜주냐는 말이죠. 자, 이거 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소유가 탐심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소유는 기어가고 탐심은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채워주는 소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의 한계, 재물의 한계. 재물은 그냥 가진 걸 족한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먹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이지 그걸 끝없이 모아봐야 나중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다시 중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15절부터 19절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이게 반복해 놓은 겁니다. 같은 얘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중간에 한번 참 추임새처럼 넣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뭐 욥기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내가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내가 바다에게 경계를 정할 때 넌 어디서 뭘 했냐? 그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고대 문헌에서 보면은 특별히 성경의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10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한 설교 오늘 또 하더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늘 중요한 얘기는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이하를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보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모든 걸 다 부수는 철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부숩니다. 저기 건물 철거하는 거 요새는 뭐 폭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폭약 기법이 없을 때는 큰 이 철퇴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건물들을 부수는 걸 보시 기억하시세요? 확 가가지고 때리면 막 담이 허물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가지고 이게 앞에 보면은 50장 그 앞장을 보면은 망치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계를 부수는 망치, 철퇴. 그게 지금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뭐 중국을 철퇴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철퇴로 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손을 떼기만 하면은 그 순간이 곧 망치로 전 세계를 부수는 날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철퇴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당연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립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흐물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상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물어지고 우상과의 관계를 세웠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은 곧 내 인격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는 나보다도 좀 나은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인격이 나은 사람을. 결혼은 좀 뭐 못 사는 사람하고 해도 괜찮아요. 사귀는 거는 늘 인격을 보고 사귀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인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 격을 높이는 일이고 인격을 높이는 일이지만 우상을 우리가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권력을 섬긴다,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관계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으신 인간이 격을 떨어뜨리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가서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제발 좀 만나지 마라. 애들은 더 만나요. 그냥 본인의 격이 떨어지는 걸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신격이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부모가 드러나더라도 수치를 겪더라도 우리는 뭐 견뎌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높은 그런 관계를 맺도록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침마다 좀 보자, 저녁마다 좀 보자, 아니 하루 종일 너하고 같이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신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금하셨어요. 위선하지 마라.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주님께서 두 가지를 금하셨고 세 가지를 권하셨어요. 오늘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두 위선자 그룹이 있는데 정치인과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건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위선이란 말이에요. 헤롯의 누룩. 이거는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가장 심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위선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위선 떨지 마라. 뭐가 된 것처럼 제발 좀 하지 마라. 두 번째 금하신 게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위선과 탐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정치인들하고 종교인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뭘 권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부르시면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럼 신앙은 자유 더 자유롭지 않으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면 잘못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은 많이 하는데 아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열매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오직 관계로서만 생긴다. 내가 너 안에 붙어있고 내가 너에게 있으면 너는 과일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들이다. 그 사람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권하신 것 세 가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일 예배가 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일상의 연장이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제 신앙이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내는 내 인격 속에서 주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기껏 하나님께서 쓰임받고도 버림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바벨론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실컷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서 경계하신 바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위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에 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예배를 사모한들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다가 내일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을 철퇴로 쓰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을 세상을 부수는 망치로 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런 망치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망치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만한 때 백성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라도 끊이지 않게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늦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있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의 그림과 심판의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술 취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취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는, 미쳐있는 이 세상에서 미친 자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참된 자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